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이 수일 내로 시작되길 바란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휴전을 위한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오늘 월요일까지는 휴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라마단이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에게 모든 인질을 구출할 시간을 주기 위해 라마단 기간 동안 군사활동을 하지 않기로 이스라엘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는 동안 양측은 원칙적 휴전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마단은 4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는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의 군사작전 중단과 양측의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합의안에는 양측의 40일간 교전 중지와 하마스 억류 인질 1명당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0명 비율에 따라 각각 40명과 400명을 석방하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협상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며 최종 결정은 하마스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25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좀 더 합리적인 요구를 할 경우 인질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에는 카타르에서 셰이크 무하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타니 총리를 만난 뒤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들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어제 이스라엘에 대해 대규모 로켓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 접경 인근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군 기지를 겨냥해 60발의 로켓 공격을 가했다며 이스라엘과의 교전 이후 이스라엘 영토 가장 깊은 곳에 가한 공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레바논에서 작전 중이던 자국 드론을 향해 레바논에서 지대공 미사일이 잇따라 발사돼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첫 미사일은 이스라엘군 방공체계에 의해 요격됐지만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이스라엘군 드론은 레바논 영토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곧바로 전투기를 동원해 레바논 베카 계곡의 헤즈볼라 관련 시설들을 보복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한 별도의 성명에서 레바논 남부 하지르 지역을 담당하는 헤즈볼라 지휘관 하산 후세인 살라미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살라미는 헤즈볼라 나세르 부대 소속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헤즈볼라의 테러 활동을 지휘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하마스의 동맹인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거의 매일 서로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어제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의 수상무인정과 순항미사일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현지시각 26일 오후 4시 45분부터 1시 45분 사이 홍해를 향해 발사를 준비 중이던 후티 반군의 수상무인정 3척과 이동식 대함순항미사일 2기 그리고 홍해상을 비행 중이던 단방향 공격용 드론 1기를 자위적 차원에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내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식별된 이들 무기는 영내 상선들과 미 해군 함정들의 임박한 위협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부사령부의 이번 조치는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미 해군과 함정들을 위해 국제수역을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하루 전인 25일에도 미국 선적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시도하는 등 홍해를 지나는 국제 상선과 함정들에 대한 위협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이 이루어지고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UN 군축회의 첫날 회의에서 주요국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지원했고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 북한 내 식량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산 제품이 북한 미사일에서 발견된 데 우려를 나타내고 계속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최고 기온은 3도에서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 회의에서 주요국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지적했고 유럽과 한국 등도 핵 개발과 대러 미사일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이 26일 북한을 전 세계가 직면한 위협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are facing, including Russia's dangerous nuclear rhetoric surrounding its invasion of Ukraine, its development of
젠킨스 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 회의 고위급 회기 첫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러시아의 위험한 핵 수사와 군비 통제의 의무에 반하는 우주 능력 개발,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을 국제사회의 우려 사안으로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핵 프로그램 확장을 꾀하고 있는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하면서 불법적인 무기 개발 지속을 문제 삼았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 같은 위협을 열거하면서 미국은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ccepts that challenge, has the will to move forward, and is ready to commit
이어 우리는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사용되는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 금지를 협상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연됐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그러나 다자간 군축 조치 진전을 위한 논의가 일부 국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핵 분열성 물질 생산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모든 국가들이 군축 조치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유럽연합, EU 등 주요 국들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강인선 한국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도전으로 규정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오랜 집착은 전 세계 군축과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decades-long obsession with th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continues to pose existential threat.
특히 북한이 지난 몇 년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100여 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또한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은 이를 자랑할 만큼 뻔뻔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북한은 언제든 또 다른 핵실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일곱 번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른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 및 EU 협력부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We 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 Russia's pursuit of arms transfers from Iran and the DPRK.
알바레스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의 이란과 북한 무기 이전 추구와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군사적 지원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한 유엔 무기 금수 조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과 북한의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국가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튀르키예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안드레아스 크라빅 노르웨이 외무차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행태와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리는 북한이 즉시 대화에 복귀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무장관도 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무기 판매도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튀르키예 대표도 우리는 지난해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시험이 그 양과 유형 모두에서 전례 없이 증가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발효를 위해 모든 국가의 비준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방광혁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 대리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자위적 핵무력 강화를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성미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군축회의 대표는 부당한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없는 북한 측의 궤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군축 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 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수백만 발 규모로 포탄을 지원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서 북한 내 식량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2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7월에서 8월 이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의 양보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양이 30% 가까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수백만 발 규모로 포탄을 지원했고 이에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나서 북한 내 식량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를 약 6,700개로 추정하면서 152mm 포탄이면 300만 발 이상, 122mm 방사포탄이면 50만 발 이상이라며 두 포탄이 섞여서 갔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몇백만 발이 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작년 7월에서 8월 이후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컨테이너를 약 9,000개로 추정했습니다. 신 장관은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식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식량 지원의 영향으로 북한 지역 내 식량 가격이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기술에 대해선 푸틴이 주겠다고 공언한 위성 관련 기술은 계속 북한에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외 북한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항공기 관련 기술, 지상, 기동장비 기술 등을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쏘아올린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촬영과 전송 기능을 묻는 질문에 북한 위성이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며 하는 것 없이 일 없이 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만리경 1호가 정찰위성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다는 신호는 정상적으로 수신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장관은 미한연합훈련과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훈련 횟수를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20여 회 실시했는데 올해 상반기엔 50회에 가까울 정도로 훈련이 많아졌다며 한미연합 연습을 강화할수록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얻을 수 있는 손실이 이득보다 더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의 심각성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용인하고 있는 중국을 추가 제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은 채 북러 밀착을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나라에 알렸다고 답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공유와 관련한 관계 증진이 우리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하도록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국가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한 러시아와 관계가 있는 모든 나라들은 북러 간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막는 것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미국과 유럽 부품이 다수 발견된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미국산 제품의 북한으로의 환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계속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26일 미국산 제품이 우리의 포괄적인 수출 통제를 위반해 러시아, 북한, 이란으로 환적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미국 부품이 발견됐다는 한 민간단체의 발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기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는 20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의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미국 회사가 설계에 판매한 부품이 75%, 유럽 회사의 부품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산 부품이 북한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우리 관할권에서 제3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같은 환적을 차단하고 환적 국가들이 핵심 관리 품목의 이전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적은 화물을 최종 목적지로 바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에 옮겨 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시스템에서 발견된 많은 초소형 전자기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또는 동맹국에서 제조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환적을 막는 노력이 복잡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체적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이외에 여러 국가에 있는 200개 이상의 단체가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단체 목록에 추가됐다며 이란과 러시아의 드론 공동 생산에 관련된 단체들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해리스 정부는 수출 통제 외에도 외국 정부와의 정보 공유와 금융 제재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23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600여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93개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중 63개 기업이 러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30개 기업은 중국과 인도,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 제3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에도 러시아군과 방위산업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49개 외국 법인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북한산 탄도미사일에서 미국과 유럽 부품이 발견된 데 대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사용할 수 있는 민감한 품목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와 제재, 차단, 법 집행 등 모든 관련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사용할 도구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 혹은 다른 곳에서 온 부품을 포함한 무기 및 기타 민감한 품목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세계적 싸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을 비롯한 적국의 위협 증대에 따른 억지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잭리들 상원 군사위원장은 러시아가 중국, 북한, 이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hat you are doing today is protecting not just the Ukraine, but every democracy throughout.
민주당의 리드 위원장은 23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의회 대표단의 현지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향해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은 우크라이나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즉 개인의 존엄성을 믿는 국가와 그것은 단지 황제나 대통령 권력의 문제라고 보는 국가 사이에 세계적인 충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계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래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마이클 베넷 상원 의원,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의원, 매기 핫선 상원 의원과 함께 이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대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핵심 인사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특히 우크라이나의 무기 및 탄약 등을 제공하는 국가안보 관련 추가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해 하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북한의 무기 지원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에 맞춰 북러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물류회사 3곳 등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무기 거래 등 양국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등 적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억지력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과 이란, 북한과 같은 전 세계 적국들이 미국의 억지력 결여를 악용해 우리의 이익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의 방위산업 기반을 되살리고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며 군비를 현대화하는 한편 우리의 모든 적국에 대한 억지력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콜 위원장 등 의회 내 공화당 중도층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동시에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면서도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남부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 변경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예산안을 본회의 표결에 올리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장거리 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민간인들 사이에 공포가 확대되고 있다고 폴란드 외무장관이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대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금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라며 이는 레이건 대통령이 지칭했던 악의 제국의 권력과 잔인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His invasion of Ukraine is part of an effort to restore the power and cruelty of what President Ronald Reagan
미국을 방문 중인 시코르스키 장관은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혼자가 아니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인적인 침공은 이란과 북한의 독재자들로 구성된 범죄 집단의 도움을 받았고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를 통치하는 이들도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이날 새로운 폴란드 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과 관련해 최근에는 북한이 장거리 무기를 보내 민간인들에게 더 많은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12월에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침략자들이 훨씬 나은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Today many bombs falling on Ukrainian schools, churches and apartment blocks come in the form of Iranian drones.
시코르스키 장관은 요즘 우크라이나에 떨어지는 폭탄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를 통해 밀수된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이란의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러리스트와 독재자들은 미국과 서방,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 공포에 기반한 증오를 토대로 단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 위협을 하는 것은 중국과 인도가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금기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When China and India tell him to stop threatening Ukraine with nukes, they do it not only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로 공격을 받으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것이고 이는 중국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쟁이라며 푸틴에게 패배하면 더 많은 혼란, 불안정, 전쟁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힘의 연대는 미국과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는 지구 반대편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곧 동참했고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서 분명한 유사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독재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세 가지를 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 푸틴을 위축시킬 강력한 억지력 구축, 동맹의 심화와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특히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해 군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를 위해 한국과 다양한 국방협력과 방산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VOA에 안보는 폴란드에 있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동쪽 이웃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노골적인 침략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 사이 교역액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특히 강철 원료인 코크스 수입이 급증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규모 무기 생산 지시와 대러시아 무기 수출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7일 2023년 북중 무역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2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8%, 수입은 20억 3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4%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무역 총액은 23억 달러로 2022년 10억 3천만 달러 대비 2.2배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무역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의 88% 수준으로 단둥과 신의주의 사이 육로 무역이 재개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기존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강화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와 비교하면 64%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지난해 강철 원료인 코크스 수입을 가파르게 늘려 최근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코크스를 24,855톤 수입했는데 이는 8,000톤 정도였던 전년도보다 3배, 최근 6년간 최고치인 지난 2018년에 12,244톤과 비교해도 2배 이상입니다. 보고서를 만든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북한은 주최철 생산을 이유로 코크스를 연 10,000톤 이하 수입해왔다며 지난해 이례적으로 급증한 코크스 수입은 북러 군사협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산업 생산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관찰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크스 수입만 이례적으로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제철 분야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황상 현재에는 북러 군사협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군사 분야에서 쓰이는 금속 수요가 이제 빠르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제철 원료인 코크스를 전량 수입하다가 김정은 시대 들어 주체철 공법으로 이를 대체하려고 했는데 코크스 수입이 다시 늘어난 것은 주체철 공법이 실패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무기 대량 생산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철강과 합금재료, 각종 화합물 등 무기재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지 지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중요 전투 함선 제작 등 군수물자 생산을 대규모로 확충하라는 지시를 했고 이 지시에 따라서 무역 부분에서 이제 움직여서 중국으로부터 코크스 생산을 늘린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고서는 이와 함께 대중 수출액이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에 136% 수준이지만 북한 산업 생산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대중 수출액 규모가 작아 변동폭이 컸고 중화학과 금속 등 핵심 산업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가발과 가수염, 속눈썹 수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장호 팀장은 북한의 수출 품목을 제한한 유엔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수출 규모가 현 수준에서 크게 늘어나기 힘들다면서 다만 중국이 가발 등 수입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유엔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대중 주요 수출품이던 석탄, 철광석, 수산물의 수출길이 막혔다면서 중국은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있는 북한을 감싸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점차 중국의 등을 돌리는 양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중국이 북한을 감싸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북한 경제는 구조적인 벽에 부딪혔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러시아가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보고서는 북러 군사협력이 경제협력으로 확대될 경우 북한 산업생산 정상화의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양국의 경제협력 인프라 미비로 경제협력 사업의 확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90% 이상이고 해외 파견 노동자, 외국인 북한 관광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북러 밀착 속에서 중국은 자국의 대북지렛대인 경제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 북중수교 75주년을 맞아 국경봉쇄 해제와 함께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관광 교류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예전에 북한의 뭐 지하자원을 수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관광협력이 가능할 것 같고요. 중국이 관광을 적극화하면 러시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관광객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고서도 북한 경제 회복의 핵심은 북중 관계 개선에 있다며 올해 대중무역의 향배는 북한의 국경 전면 개방 여부, 중국과의 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6일 시작된 가운데 북한 인권시민연합,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북한 정의연대 등 북한 인권단체들과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가족 등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이사회 기간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열리는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 중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 유엔인권 전문가들과의 상호 대화 및 일반 토의, 한국이 주최하는 부대 행사에서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및 중국의 탈북 난민 강제 송환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강인선 외교부 2 차관이 27일 기조연설에서 국군 포로와 납북자, 억류자 문제에 즉각 해결을 촉구하면서 특히 북한의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명시해 이들의 즉각적인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라고, 북한에 석방하라고 촉구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 차관이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재개의 우려를 나타내고 난민 협약 및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 한국 등 제3국으로의 안전한 통행 등을 보장할 것을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촉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나질라 가네아 종교신앙의 자유특별보고관, 앨리스 에드워즈 고문 담당 특별 보좌관과 상호 대화를 갖고 납북자, 국군 포로, 억류자,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등을 적극 제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북한 인권 관련 부대 행사에도 북한 인권 유린 피해자 등을 연사로 초대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들려주는 등 문제 해결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유엔에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북한 러시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맞아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 본회의와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잔인한 전면 침공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서 국제 질서를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이것은 해방전쟁이 아니고 러시아의 자위권을 위한 전쟁도 아니며 최후의 수단이 되는 전쟁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불법적인 침략 전쟁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식량 안보 불안이 악화했고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강압적인 도구로 사용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에 변동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등 북한으로부터의 군수품 조달이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Russia's attack on Ukrainia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have exacerbated food insecurity across the globe. Russia's use of energy export.
그러면서 우리는 한 목소리로 러시아에 이 전쟁의 종식을 요구해야 한다며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과 북한과 같은 국가에 불법 침략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끔찍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We must speak in a unified voice to demand Russia in this war. That means calling for Russia to withdraw its forces.
그러면서 생명을 보호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공격을 받고 있는 모든 곳에서 다시 한번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년 전 우리가 모였을 때의 임무였으며 오늘날 우리의 책임이라며 이런 임무와 책임 수행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용납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잔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차관급인 치지 키오토 외무부 대신은 유엔 헌장은 모든 회원국이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공동의 합의이며 모든 국제관계의 기초라며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력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은 러시아의 도발적인 침략으로 계속 고통받고 있다며 러시아는 모든 잔악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 Charter is a common agreement which all member states must observe in good faith. It's the foundation of all international relations. For this very reason, we cannot.
일본은 안보리 개혁 등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지 외무부 대신은 러시아가 침략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 강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일본은 유엔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nless Russia stops its aggression, we must continue our efforts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이날 오후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주제로 안보리 회의도 열렸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모든 회원국이 주권 평등 원칙에 기초한다며 국제적 분쟁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회원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of all its members. International disputes should be settled by peaceful means.
구테스 사무총장은 또 서로 다른 역사 해석이 전 세계에 만연한 상황에서 다른 역사 해석을 전쟁으로 다루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식민 통치국이 아프리카 대륙의 국경을 펜으로 그어 만든 점을 상기시키면서 해방 후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국경 변화를 시도할 경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더 큰 슬픔을 초래할 것이란 점을 이해했다면서 우리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 선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862년이 러시아 국가 수립의 해이며 우크라이나는 20세기 후반에 창조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테스 사무총장은 또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1만 5천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사망했고 수천 명의 러시아 청년들도 최전선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우리는 2년간의 싸움과 2년간의 고통, 2년간의 국제적 긴장을 겪었다며 이미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의 약속을 준수하고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새롭게 할 때라며 그것이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ince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we have had 2 years of fighting, 2 years of suffering, 2 years of stoking global tensions.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 약속과 함께 북러 간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은 올해부터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 완화와 국가 재건을 위해 수년에 걸쳐 23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러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미사일과 군수품이 전쟁을 장기화하고 인명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군수품 지원 대가로 받은 것이 첨단 군사기술이든 안보리 결의의 한도를 초과하는 원유든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능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러시아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y government is deeply troubled by the emerg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North Korean munitions and missiles have been sighted in Ukraine.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캐머런 장관은 러시아군의 현대식 장비가 고갈되고 있어 평양에서 들여온 질낮은 포탄에 의존해야 하고 한 세대의 러시아 소년들을 괴멸로 내몰고 있다면서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소년들이 무엇을 위해 죽었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굴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들은 자유를 위해 굳건히 버티고 있다면서 영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실패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굳건히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Russian military is being drained of its modern equipment. You're having to rely on poor quality shells from Pyongyang. And you've sent a generation of Russian boys into the meat grind.
한편 북한은 이날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the hostile forces.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이날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며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5일 일본을 겨냥해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일본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과 일본은 최고위급에서 외교 재개를 희망한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며 작금의 일북관계 현상에 비춰봐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면서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정상끼리 관계를 구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수뇌부도 기시다 총리 발언에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15일 담화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며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희망하는 일본 북한 정상회담을 언급한 겁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5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문에서 기시다 총리를 각하라고 부르며 피해자들을 위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위로 전문은 북한과 일본 간 물밑 접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은 2월 13일 일본 당국자를 인용해 위로 전문을 받은 기시다 총리가 일북 정상회담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으며 일부 접촉은 중국 베이징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북한 간 외교적 접촉은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27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의 박상길 부상은 이틀 뒤 담화를 내고 조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관리들이 지난해 5월 등 두 차례 동남아에서 북한 노동당 관계자들과 비밀 접촉을 가졌으나 입장차로 인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 기시다 총리는 일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미해결된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 외교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북 정상회담을 통해 납치 문제를 해결한다면 기시다 총리는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셈입니다. 또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현재 10에서 20%대로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일본의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 대학 객원 교수 겸 아사히 신문 외교 전문 기자는 말했습니다.
지금의 지지율이 20%도 안 되는 너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우려할 수 있는 정호재라고 하면 그런 북한 문제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시대 총리께서는 북일 정상회담에 정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만 듣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한국, 일본의 공조체제에 균열을 내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미한일 공조체제는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한국, 미국을 배제하고 일본과 정상회담을 할 경우 미한일 공조체제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을 10여 차례 방문한 일본 주간 동양경제신문의 후쿠다 게이스케 칼럼니스트는 북한이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뒤에 나눠보면은 사실 직접적으로 일본의 좀 신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고.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기자는 북한이 또 다른 의도를 갖고 일본에 접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전제로 전략적 포석을 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에 반발하면 미북 협상이 안 되거나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마키노 기자는 말했습니다.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한미군 한국군하고 군사훈련으로 취소하면 안 된다거나 북한한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애드바이스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정부가 다시 군민 협상에 여러 가지 막으려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좀 군민 협상하고 좀 북일 협상을 동행하도록 한다는 그런 논의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납치와 핵미사일이라는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일본과 북한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15일 발표한 담화에서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문제가 조일 관계 개선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16일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1조 평양선언의 근거에 납치와 핵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02년과 2004년 평양에서 열린 1, 2차 일북 정상회담을 통해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일본인 13명을 납치했으며 이 중 5명은 일본으로 귀국시켰으며 나머지 8명은 북한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납치 피해자가 17명이며 일본으로 귀환한 5명 이외에 또 다른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남아있는 생존자의 행방을 찾고 또 사망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후쿠다 칼럼니스트는 일북 정상회담을 할 경우 납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일본의 여론을 생각해 보면 납치 문제의 해결, 납치 피해자 귀국 이루어져야
일본과 북한 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9월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키노 기자는 말했습니다. 오는 9월 일본에서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는 그 이전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려 한다는 겁니다.
9월에 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공 입장으로서는 9월 자민당 그 총재 선거 이전에 그 해야 하거든요.
기시다 총리는 3월 20일께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4월 10일 워싱턴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추진하는 일북 정상회담의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일북 정상회담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한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일북 정상회담 추진 조짐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목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제안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우리의 정책은 계속될 것이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am aware of the North Korean offer. I have not seen the government of Japan.
한국 외교부는 VOA의 관련 질문에 일북 접촉을 포함한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일본 북한 간 접촉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과 일본 수뇌부가 정상회담의 성격과 조건을 둘러싸고 암중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의 접근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인권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의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와 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행하게도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유엔 보고서 10주년을 기념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동 성명에 따르면 북한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 결사, 종교 또는 믿음 그리고 이동의 자유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 참상은 보고서에 잘 기록돼 있습니다. 또 인권 유린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과의 불가분의 관계 역시 잘 문서화돼 있습니다. 북한 군부에 대한 우선적인 식량 배급 정책은 주민들 사이에 만성적인 영양실조를 초래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돕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주관 아래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52개 유엔 회원국과 유럽연합, EU 대표단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안보리가 계속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올해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에 계속 집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미국과 일본, 한국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의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납치자와 억류자, 송환되지 않은 전쟁 포로와 관련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를 끝내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모든 회원국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